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3장.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의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 말씀드렸다. 랍비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의 생명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쪽으로 분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밖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원하였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받은 것이다.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짓이 빛의 환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나 계속하여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 그런데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 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이 일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다. 요한의 몇몇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깨끗이 씻는 의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앞서 보내신 사람일 따름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에 넘친다.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아드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드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 위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것이다.
창세기 제45장.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하기 열 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안나기 열 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때 큰 무리가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 길에 눈먼 사람 둘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 둘은 계속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여,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 된 사람이 회복된 기사는 너무나 유명하고 결국 눈이 회복된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시가를 잃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는 비극임에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시각장애자라는 사실 자체로 죄인 취급을 당하는 서름을 감당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런 것을 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자로 난 것 자체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장애자라는 사실 자체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세와 주님께 대한 순종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에 오직 절망만이 가득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범죄한 인류는 모두가 시각장애자들이라고 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로서 주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소경들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지만 육의 눈으로 보는 감격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몇 번 가서 보고 나면 신비감은 적어지고 이내 실증을 내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비를 보면 더욱 감탄에 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간격은 참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지 못한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비웃을 수도 있고 이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광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가련함을 우리가 오히려 동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으로 그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약속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요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감사하면서 썩어질 것에만 눈받고 사는 영혼의 시각장애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눈뜨게 해줘야 할 것은 당연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소경은 비록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동정을 구걸하는 가운데에서도 다행인 것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복음은 오늘 여전히 영혼에 소경되어 천국을 보지 못하는 온 인류에게도 복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와 절망의 눈받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더 이상 썩어질 세상과 저주에 머물지 않게 하신 것 우리 인생의 어떤 사건보다도 귀중함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들 누구에게나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데 아무리 힘겹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됨을 경고하는 것이고 비록 소경들이지만 그들은 이 눈뜰 절호의 기회를 딱 잡아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할 때 얌전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각장애자들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 두 소경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만약에 당시에 존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도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약한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까마귀들과 까치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까마귀는 아무리 즐거운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까치는 아무리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편견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미신적인 요소를 우리는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편견을 갖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좋지 않은 이름표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꾸짖음보다도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하튼 이 두 소경에게는 적어도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잠잠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0절과 31절 그렇게 연거푸 소리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의 비극적인 시각장애에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와 비극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2절에 34절인데 무슨 문제이건 주님의 아신 바 되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남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댄 보람이 있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하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아시는 바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소경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사랑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모르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다만 이들의 진실한 필요의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저들은 한결같이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참으로 자신들에게 메시아만 해줄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께 거침없이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청을 드렸고 들으심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성실하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정도를 구하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깨달음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하든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기도, 절실한 기도가 응답됨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 자연적인 주님의 사랑의 응답은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하는 34절입니다. 이들은 분명 주님의 가슴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는 역시 눈을 뜬 이 두 시각장애자였던 사람들의 마지막 자세입니다.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새 인생을 시작한 이들은 주님을 쫓아 나섬을 볼 때 성하고 온전해진 오늘 나의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이 인류나 우리들은 죄의 영향 아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소망보다는 절망적이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히 뜨지 못한다면 이 두 소경처럼 언제나 구걸하는 것과 같은 모자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소경같이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긴장감과 경성함으로 오늘 우리의 비극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이 두 시각장애자들처럼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주님을 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 성경이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음을 입증하는 두 가지 큰 증거는 구약의 애언과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증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일치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예언 가운데 찾아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선지자들이 실제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기록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둘째, 예수가 이 모든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구약 예언을 들어 증명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인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지파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규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음은 시편 89편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의 가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로 그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는 보잘것없는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마태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처녀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사야 7장 3절을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비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에서 나온 것으로 젊은 여자 혹은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이 잉태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으므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했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 곧 70인역에서도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리스어 처녀로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옷차림이나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한 사역들이 엘리야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언은 아마도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 빌립이 함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서 가르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언과 실제로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사야서는 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변호나 보복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 생애 마지막 며칠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마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이같이 외치는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혔으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병정들이 그의 겉옷을 가져가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한 기록을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남겼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무덤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어 게헨나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헨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부 곧 죽은 자의 처소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의 시체도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담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예언의 성취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해 예수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약은 구약에 대한 지식 없이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고 그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d loves me so. God loves me so. God loves me so. He'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So good to me.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